라이프 스터디 창세기 57번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 이삭을 드림. 이번 메시지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의 체험의 절정을 봅니다. 이 장은 21장의 연속입니다. 이 두 장은 이삭의 출생과 드림에 관한 적어도 20년에 걸친 기간에 관해 기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드려졌을 때 그가 적어도 20살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때 다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장이 기록된 모든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메시지에서 21장 33절을 지적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을 때 많은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하나 성경은 단지 그가 우물을 얻고자 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 우물을 다시 찾고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만 기록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의미하다면 매우 경제적인 성경의 기록은 그것들을 신성한 계시한 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성한 계시가 다른 많은 것들을 제외시켰지만 에셀 나무를 심은 기록을 포함시킨 사실은 그것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에서 계시의 중점은 생명나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1장의 둘째 부분의 중점적인 계시는 에셀 나무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빛으로서 영적 계시를 가진다면 여기서의 에셀 나무가 체험되고 표현되어진 생명나무임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표현하지 못할 때 그것은 단지 생명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표현하면 그것은 에셀 나무가 됩니다. 에셀 나무는 생명의 풍성한 흐름을 보여주는 가느다란 가지들과 미세한 잎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 옆에 심겨진 에셀 나무는 생명의 풍성한 흐름을 예표하고 생명나무를 체험한 결과를 예표합니다. 생명나무가 당신의 체험 속에서 에셀 나무입니까? 우리가 집회에 갈 때마다 반드시 생명나무가 에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이 흐르는 나무가 없고 활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생명의 표적은 생명을 죽이는 활인 반면에 이삭의 생명의 표적은 생명이 흐르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활입니까? 에셀 나무입니까? 당신은 죽이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속에서 생명의 모든 풍성이 흘러나오는 생명입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가 중요하다면 창세기 21장에 있는 에셀 나무도 또한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설령 브엘세바에 있는 에셀 나무의 중요성을 본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입니다. 생명나무에 어느 정도 주목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에셀 나무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생명나무는 보았지만 에셀 나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주님이 우리에게 에셀 나무의 이상을 보여주셨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나는 21장에 있는 에셀 나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겠다는 내적인 자극을 가졌습니다. 이 장에는 쓸데없는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특별히 그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의견에 의하면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단지 옛날의 조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을 주님의 새로운 칭호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21장 33절에서 접속사 그리고가 이 두 항목을 연결시킨 것에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인 엘 오람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은 주님의 이름, 특히 최근에 계시된 새로운 칭호를 부르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합당하게 주님을 불러야 하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에셀나무가 필요합니다. 에셀나무의 경험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새롭게 계시된 하나님의 칭호, 에로람이 아닌 그분의 애칭호 여호와만을 부를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칭호, 신비롭고 숨겨져 있고 비밀스럽고 여전히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인 에로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 칭호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용어를 함축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생명을 체험했지만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타민을 먹었지만 그것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술하기 위해 과학적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약이 쓰여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런 신성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 에로람을 불렀을 때 그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신 하나님, 참되시고 살아계시나 여전히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풍성한 흐름을 가졌을 때는 새롭게 실제화된 주님의 이름을 부른 때였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주님을 불렀지만 부르는 가운데 신선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당신 손에 생명을 죽이는 활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애굽인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삭을 드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시험받음, 성경 원문에는 장들이나 절들이나 단락들이 없습니다. 22장은 21장과 바로 이어진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에셀나무를 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탄과 달리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나는 다시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다시 찾은 후에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것들을 했으나 에셀나무를 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에 대해 즉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누린 후에 종종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그분에게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서 선물을 받았다. 이제 그것을 나에게 되돌려다오.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누린 후에 그분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어려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을 하나님에게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도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롯의 마음이 없으셨고 엘리에셀을 거절하셨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셀, 롯, 이스마엘 모두가 거절당한 그때에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인 이삭을 얻고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관련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것에 대해 결코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결코 이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서 태어났고 나로부터 태어났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그를 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롯의 마음이 없으셨고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서 낳은 사람인 이삭을 당신에게 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까지 나에게서 빼앗아 가셔야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번 말씀은 분명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이 엘리에셀을 원하신 것은 논리적이고 이스마엘을 요구하는 것도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다시 달라고 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목적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씨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당신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경고케 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하신 모든 것을 이제 쓸모없게 하려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분이며 이삭을 다시 그분에게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공과를 결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다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공적인 일을 주셨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이다. 이제 나는 내가 그것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일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모든 것,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모든 것은 그분에게 다시 드려져야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림.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120살이나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당신에게 다시 바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러한 체험을 가지지 못했다면 어느 날인가 이러한 체험을 가질 것입니다. 과거 많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그분께 다시 달라고 요구하셨음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능력, 일, 성공은 다시 그분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나 엘리에셀을 포기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까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한 독자를 바치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누린 후 어느 날 주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 일, 성공을 그분께 다시 되돌려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시간이다. 나는 너에게 나를 위해 일하라고 하거나 선교지역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돌려주기를 너에게 요구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하는 길이다. 맹세의 우물 옆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장한 생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기나 어린 소년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자란 남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생명은 맹세의 우물 옆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장한 생명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34절은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러 해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이삭은 심겨진 생명에 의해 영원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라면서 브엘세바의 우물에 의해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려야 할 사람은 성장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와 함께 이름을 부르며 심겨진 생명 안에서 살았습니다. 브엘세바 안에 있는 생명은 이삭을 자라게 하여 활쏘는 자 아닌 번제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곳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리아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산들 중 한 곳에서 그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드려진 산은 나중에 모리아산이라 불려졌고 결국에는 성전이 건축된 시온산이라 불려졌습니다. 청년 때 22장 2절을 읽으면서 나는 괴로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괴롭히셨는가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들을 다시 당신에게 바치라고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브엘세바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먼 산까지 여행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산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산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드리기 위해 먼 곳으로 여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데 있어서 그분은 귀찮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귀찮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의미 깊은 분이십니다. 결국 모리아산은 좋은 땅의 중심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산에 매년 세 번씩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22장이 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장소에서 그분이 원하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소를 떠나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사냥꾼이며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은 애굽 남쪽으로 가서 애굽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인 이삭은 이런 종류의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모리아로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지도를 조사해보면 모리아가 브엘세바의 북쪽에 있음을 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활 쏘는 자와 번제물의 그림을 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물.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림은 매우 생생합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쥐고 있었고 번제를 위한 나무를 나른 이삭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드려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번제물이 되는 것임을 당신은 아십니까? 번제물이 되는 것은 죽임당하고 태워지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에로람의 이름을 부른 모든 것은 우리가 모리아산 제단 위에 태워져야 하는 번제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브엘세바의 물은 모리아산 위에 불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더 자랄 것이고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모리아산 위에 불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은 결코 거대한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때 이삭은 단지 이 좁은 길 안에서 살며 행하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길을 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은 활 쏘는 자가 되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따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시간을 누린 후에 그분에게 우리의 이삭을 바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활 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번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지만 유망한 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오랜 여행이고 그 여행은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축복으로 끝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우물로 인해 성장하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에서 나온 축복을 볼 것입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에 들어온 많은 뛰어난 젊은 형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모든 체험과 이상을 받아들인 후에 어느 날 그들이 주님의 회복을 위해 무엇인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영적 거인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 때 서서히 나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와서 그들의 내력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에 들어왔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온전해지고 장비되고 자격을 갖추고 체험하고 모든 이상을 보게 된 후에 어느 날 주님의 손에 매우 유용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나를 태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어느 날 자신이 능숙한 궁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날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궁수인 이스마엘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물인 이삭을 원한다.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오직 내가 번제물이 되길 원한다. 브엘세바에서의 생명은 단지 번제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머물수록 그 교회 생활은 더욱더 우리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로 데리고 가고 자라게 하는 물에서 태우는 불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라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반드시 번제물이 되어 태워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번제물은 올라가는 제물입니다. 번제물이 태워진 후에 그 달콤한 향기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번제물로서 우리는 퍼져서는 안 되고 태워짐으로써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체험은 창세기 21장의 체험 후에 즉시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오랜 여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들어온 때는 12장이지 22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는 것, 엘리에셀을 거절하는 것,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 이삭의 출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하셨지만 그분은 아브라함이 롯과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제거할 때까지 그 약속을 그에게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생조차도 끝이 아닙니다. 이삭이 자라고 들여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삭은 광야에서 자라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을 하면서 합당하게 자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좀 괴롭히는 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그를 그러한 방법으로 괴롭히려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괴롭히려고 이와 같이 오실 때 그것은 영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바치라고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약속되고 경고케 되고 존재하게 된 유일한 한 씨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 우물로 인해 자란 사람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는 이삭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한다. 이제 너는 그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 결국 이삭은 선택된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보살핌 아래 자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활 안에서 돌아옴. 이삭은 바쳐진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부활 안에서 돌아온 후 이삭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천연적인 이삭이 아니라 부활한 이삭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그분께 드린 후에 그분은 그것을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 영적 축복, 일, 성공은 죽음의 시험을 겪어야 합니다. 결국 그것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천연적인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늘의 밀입니다. 당신이 이 천연적인 은사를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밀알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 그것이 죽음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부활 안에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자라는가에 달려있고 그런 다음 부활한 은사가 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축복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부활 안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알의 밀알이 100개의 밀알로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밀알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죽음에 넣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 밀은 부활 안에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증거와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에 의한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믿음에 의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봅니다. 청년 시절에 이 장을 읽었을 때 나는 인간이고 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분께 바치라고 그에게 요구하셨을 때 그는 즉시 그것을 행했습니다. 이 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게 이삭을 드리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담대하게 응답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가는 것만 봅니다.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믿음.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빨리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를 구약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서 세워지고 이삭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고하고 견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 이삭을 제단에 드리고 죽이고 태웠는데 하나님이 죽음에서 그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굳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원한다면 나는 그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를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로마서 4장 17절은 그가 믿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두 가지에 대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곧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고 그를 돌려주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행동.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시작하거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그의 갈망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행해야 하는지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드린 그의 모든 활동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에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인 모리아산으로 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인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실 산 중 하나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라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산을 그에게 말씀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4절에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이나 선택에 따라 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행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성경의 한 중요한 씨입니다. 내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은 1년에 세 번씩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번제물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그분에게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이 시온산이 되고 좋은 땅의 중심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온산에서 번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시온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 우리는 한편으로 시온산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그의 자손은 이 씨의 발전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 씨가 더 발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씨의 수확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어느 날 우리는 영원한 시온산에서 아브라함과 악수하며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구약의 시온산에 있었고 우리는 신약의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여기 영원한 시온산에 있습니다. 사흘 동안의 여행. 사흘째 아브라함이 약속된 장소를 멀리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4절은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여행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아브라함의 느낌에 따르면 이삭은 사흘째 죽어야 했습니다. 사흘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뿐 아니라 그를 다시 얻었습니다. 따라서 셋째 날은 확실히 부활의 표시입니다. 성경이 부활을 둘째 날이나 셋째 날로 부르지 않은 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당신이 지도를 살펴본다면 브엘세바와 모리아 사이의 거리가 대략 55마일임을 볼 것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여행하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여행하려면 이틀이 걸립니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 부활 안에서 다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이 씨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마엘의 씨가 아니라 이삭의 씨인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애굽 남쪽으로 여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온산 북쪽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려면 우리는 브엘세바에서의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 생활만이 우리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번제물이 되게 하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고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리아라는 이름은 여의 이상, 즉 여호와의 이상, 주님의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도 그를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시온산에서도 우리는 이상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전혀 구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이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번역자들은 불분명한 14절을 주님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로 번역해야 할지 그분이 준비하시리라로 번역해야 할지로 인해 곤란을 겪습니다. 흠정역 14절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님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하더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주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번역본에서는 주님의 산에서 그가 보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체험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은 그분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참여하고 누릴 때마다 우리는 이상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공급 안에 있고 이상을 갖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확하며 불투명한 것이 없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리됨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는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 안에 공급이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누릴 때 우리는 얼마나 이상을 보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영혼을 봅니다. 여기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이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으며 불투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러한 체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불투명한 낮은 토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온산에 있는 교회 생활에서 충만한 이성과 함께 충만한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그분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드림. 아브라함은 지시받은 곳에 가서 산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고 그의 독자를 죽여 드리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주님께 신실하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잃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주입된 믿음이 그를 이렇게 순종하게 했습니다. 주입된 이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철저히 투명한 이상을 본 시온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이 땅에서 온 우주에서 아브라함만큼 신성한 것에 대해 투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온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고 투명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단순한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신성한 빛을 얻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체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되풀이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의 브엘세바와 모리아가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투명한 이상을 볼 것입니다.